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마음속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훈련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미국에서 가장 큰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 11월 8일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일 것입니다. 선거는 올해 말인데 벌써 몇년 전부터 이미 매스컴과 유권자들은 대통령 이 후보들의 이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것은 리더의 자리에 오른 사람의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신중하게 그 사람의 자질과 인품 그리고 실력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경험상 인격과 인품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리더의 위치에 오르게 될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작은 단체의 장, 그리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위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수 있는 것이죠. 옛말에 비인부전 부제 승덕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비인부전. 즉 인격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높은 벼슬이나 비장의 기술을 전수하지 말며 부재 승덕,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이죠. 사람의 재주만 보고 당장 그 사람에게 높은 직책을 맡기면 그의 부족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훗날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덕을 갖추지 못하면 그 재능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저 윌로우 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스태프로 고용하곤 했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사람들과 좋은 학벌과 또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놓고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하면 교회가 잘 되겠지 하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그 학벌 좋은 사람들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들을 그 사람이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드림팀, 가장 좋은 사람들을 내 교회에서 함께 배치시키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사람이 과연 제일 좋은 사람인가를 뽑으려고 그 사람이 나름대로 세 가지 기준을 놨습니다. 가장 세 번째 기준, 낮은 기준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있는가, 나와 좋은 이 화합이 되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과연 이것을 할 만한 그런 지혜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캐릭터,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와 잘 맞고 이 사람이 아무리 나와 이 일을 할수 있는 만한 어떤 기능적인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인품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은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오래 롱런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볼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그 사람을 연단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사람을 빚으시기 위해 고난의 교회 그를 입학시키십니다. 모세는 40년간 그 광야에서 밤낮으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겸손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간 도망자의 신분으로 지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야곱도 겸손의 훈련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장면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무대입니다. 성경은요,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내며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 며느리감을 찾아오게 했던 그 장소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장소가 그 동일한 장소라는 것이죠. 60년 전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가 낙타들에게 물을 퍼주었던 바로 그 장소에 야곱이 도착한 것이지요. 야곱이 도착해 보니까요, 이 우물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습니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혹시 이 동네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삼촌 라반을 아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목자들은 라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야곱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리고 때마침 그 우물을 향하여 양떼를 치며 걸어오고 있는 한 여인을 가르켜 말하기를, 당신이 찾는 라반의 딸,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의 구성은 마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위해 기도할 때 때마침 리브가가 우물가로 나온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라반의 집을 묻자 때마침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물고 우물가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성경의 드라마틱한 연출법을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이 우물 위에는 큰 돌이 하나 올려져 있는 것이지요. 모든 양떼가 모이는 시간이 있고 그때가 되어야만 이 돌로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이 시각을 보니까요, 해가 높게 떠 있는 무더운 시간이라 양떼들이 다 모이려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 목자들에게 우물에서 돌을 옮기라고, 어서 물을 먹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부자입니다. 즉 이 야곱은 평생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온 사람입니다. 종들과 목자들에게 무언가 명령을 내리는 게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더 익숙하고 그게 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봐도 이 거부 이삭의 아들로 살아온 이 아들의 버릇대로 처음 본 목자들에게도 마치 자신의 종들을 부리듯 대하듯 지금 야곱이 지시한 것이지요. 근데 8절 탁 첫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야곱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왔을 때는 낙타 10피를 대동하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왔으므로 아주 당당하게 온 행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광야에서 돌 베개 베고 잘 정도로 아주 초라한 처지로 이곳에 온 것이지요. 야곱은 목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비로소 자신의 현실과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도련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지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왔을 때는 리브가가 물을 떠 낙타들에게 물을 주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직접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처음은 부잣집 도련님처럼 이 처음 만난 목자들에게 지시하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라 하였지만 이제는 그 자신이 팔을 걷어붙이고 종의 모습처럼 라반의 양떼를 위해 직접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서러움이 복받쳐와서 그랬을까요? 이 40살 넘은 야곱이 11절을 보니까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야곱이 울말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무려 800km의 길을 지나 도착한 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가 감격할 만하지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고향 한국 땅에서는 저마다 다 한자리 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좋은 학력과 또 좋은 회사 또 좋은 가정 속에서 정말 잘 자라오신 분들이 이민 생활 와서 처음에 그 바닥의 자리부터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고향에서는 살아올 때는 남들이 볼 때 다 알아주고 누가 볼 때도 저 사람 참 잘 사는 집이구나 하고 인정받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무대를 옮기셔서 바로 이 하란의 땅으로 옮기심으로 비로소 겸손의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왔다는 것, 그것은 마치 한국 땅을 떠나 바로 이 낯선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주민의 삶의 모습과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그를 연단시키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 이후로부터 겸손의 훈련이 야곱에게 시작되어집니다. 그가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지요. 삼촌 라반 밑에서 이제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피하여서 견뎌내며 무려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게 고민하며 책을 지은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왜 이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인생에 고난마저 없었으면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도 교만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지요. 유능한 대장장이일수록 철을 더 세게 더 많이 두들깁니다. 그럴수록 철이 더 단단해지거든요. 여러분, 정상은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간다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좋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겸손한 인품과 임성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정상의 무게를 견뎌낼 인품이 없으면 잠시 잠깐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나 곧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이 그랬던 것이지요. 그는 실력은 있었으나 겸손한 마음이 없어 곧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곧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귀히 쓰게 하려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겸손의 훈련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며 그를 통과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장이가 뜨거운 열을 통하여서 은과 금을 연단하듯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늦게 깨달을수록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는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겸손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곱과 같이 내 화려한 과거와 지위와 상관없이 내게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이 겸손의 훈련을 기도와 인내로 견뎌내므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